사람은 태어나서 평생에 살아가면서 봉오리가 아닌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언어를 사용하며 살아갑니다. 나라마다 다 언어가 다르지만은 그러나 내용은 거의가 흡사합니다. 또 많이 배운 사람은 많은 단어를 사용하며 살고 적게 배운 사람은 적은 단어를 사용하며 살아가지만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다 쓸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단어 중에서 가장 위대한 단어가 딱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뜻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물론 하나님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향한 뜻이 있지만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이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평생에 살아가면서 감사라는 위대한 단어를 쓰기는커녕 날마다 불평, 불만한 단어를 쓰고 삽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삶이 어떻게 윤택하겠습니까? 어떻게 행복하겠습니까?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용하고 또 사용하면서 복을 받고 살라는 단어는 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단어만 사용하고 사니까 여러분 평생에 행복하지 못한 겁니다. 오늘은 평생에 감사하며 살자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왜 그리스도인은 평생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감사의 수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도 수준이 있고 사람도 수준이 있습니다.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자동차가 똑같은 게 아닙니다. 수준이 있습니다. 감사에도 수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의 수준이 있듯이 감사에도 똑같은 것이 아니라 감사해도 수준이 있다는 것. 저는 여러분에게 감사의 가장 높은 수준에까지 이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첫째, 1차원적인 감사는 조건부 감사입니다. 만약에 영어로 말하면 if, I, if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되거나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면 감사하는 것. 그러나 이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항상 자신이 더 많이 가져야지 다른 사람보다 가진 게 적으면은 불평하고 항상 감사하기는커녕 부정적으로 불평하는 것이 일상생활의 전부입니다. 2차원적인 감사는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지만 즉 because 그러나 받은 것 중에서 일부를 드리는 감사. 만약에 받은 게 없으면 감사할 줄 모르는 것. 그래서 상대방과 비교해서 이제는 자기보다 많은 사람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자기보다 적게 가진 사람과 비교해서 아하 나는 저 사람보다 많이 가졌으니까 그래도 감사하네 하는 그런 감사. 이것도 2차원적인 감사도 온전한 감사는 아닙니다. 3차원적인 감사라는 사람들은 단순히 남과 비교하지 않고 그 사람이 나보다 많이 가졌던 적게 받은 것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이걸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일 뿐이지 물론 하나님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높은 단계 감사에 발전되길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4차원적인 감사는 불행을 당해도 힘들고 어려워도 일이 안 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 즉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는 수준으로 모든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 은혜로 생각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고차원의 감사입니다. 즉 말하자면은 왕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게 되면 왕이 아무리 우리를 그 권세로 죽이려 해도 능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의 선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그리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타협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는 그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이런 고차원의 감사까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더운 여름날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서 한참 걸어서 이제 맥단을 가가지고 맥단을 창고에서 사가지고 파킹장에서 앉아서 먹고 있는데 어떤 고급 승자가 탁 오더니 창고에서 어떤 여자가 햄버거를 탁 사가지고 그 옆에 앉는 남자에게 탁 주니까 이 남자는 그 여자가 주는 햄버거를 탁 받아먹고 그 여자가 주는 코카콜라를 탁 마시더래요. 가만히 쳐다보니까 저 사람도 젊고 나도 젊은데 왜 인생이 이렇게 달라. 나는 저렇게 무더운 날에 차도 없어서 걸어와서 맥도날드 사가지고 지금 이렇게 파킹장에서 앉아 먹는데 저 남자는 어떻게 지금 팔자 가져와서 비서가 딱 옆에 서가지고 자동차 탁 타고 와서 코카콜라도 먹여주고 햄버거도 먹여줄까 참 부럽다 하고 생각하는데 그 차 안에 있던 남자가 밖을 딱 쳐다보고 그 마음에 참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행복할까 하는 사람을 쳐다보면서 저 사람 너무나 부럽다. 나는 저 사람까지 두 다리가 있었으면 네 발로 걸어와서 햄버거를 탁 사가지고 저렇게 공기 좋은 밝은 바깥에 나가서 먹을 텐데 나는 두 다리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자동차를 타고 와서 내 힘으로 사지 못하고 내 비서를 통해서 그리고 이렇게 바깥에 나가서 즐기지 못하고 차 속에 갇혀가지고 햄버거를 먹는가. 두 사람의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두 사람 다 비결하고 있어요. 자기 가진 거 감사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 더 가진 걸 보고 부러워하는 거. 나도 옆에 챙겨주는 비서가 있어서 저렇게 자동차 안에서 먹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 나도 두 다리가 있어서 저 밖에 나가서 보면 얼마나 둘 다 남이 나보다 더 좋은 것 같아. 이처럼 자기에게 없는 것 자신이 갖지 못한 것만을 생각하며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인생을 사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1차원적인 수준의 사람들이에요. 1차원적인 단계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행복을 저울질합니다. 자신에게 있는 것은 보지 못하고 항상 어린아이처럼 남의 손에 들어간 거 장난감을 바라보고 불행을 느끼는 어린아이들같이 소형차를 타고 다니면 중형차가 타고 싶고 중형차를 타고 다니면 고급 자동차 타는 사람이 부러워지는 것. 이렇게 욕심이 끝이 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은 전혀 생기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열심히 돈을 모아서 아파트를 장만했습니다. 친구를 만났는데 얘기를 들어다 보니까 자기보다 평수가 많은 집에 삽니다. 그래서 비교의식 때문에 열등감을 갖게 되고 상대적인 빈곤을 느끼게 됐습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가요? 우리는 잠시 내 자신의 손에 쥐어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다가도 상대가 나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진 걸 알게 되는 순간에 감사와 행복은 사라져버립니다.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가난에서는 슬픔도 아니고 실패에서는 고통도 아니고 바로 재능이 모자라서 내뱉는 탄식도 아닙니다. 가장 큰 비참한 것은 비교의식으로부터 오는 불평입니다. 비결한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난 너무 못생겼고 난 너무 뚱뚱하고 난 너무 키가 작고 난 머리가 좋지 않고 난 좋은 대학을 다니지 못했고 난 집안 배경이 좋지 않고 난 가진 돈도 없어. 모두 남과 비교해서 인생을 살아보기 때문에 나온 이런 자기 비하의 소리입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행복하지 못하고 절대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의 비교하는 것에 온통 관심을 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장 귀한 것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불과 3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제가 이 교회를 개척했을 때만 해도 우리의 삶은 의식주 모든 면에서 풍성함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승용차를 대다수의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고, 휴대폰도 어린 자녀들까지 하나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전화 한 통 걸려면은 먼 거리 걸어서 읍사무소 가가지고 거기서 전화를 빌려서 걸거나 자전거를 타고 가서 우편국에 가서 돈 몇 전 주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은 시골 벽천에도 전화 없는 가정이 없을 만큼 전화는 우리 삶의 필수품입니다. 텔레비전도 요즘은 벽에 거는 형 걸려 있네요. 디지털 화면으로 발전됐습니다. 컴퓨터, 냉장고, 세탁기, 선풍기, 에어컨, 김치 냉장고, 디지털 카메라, 냉온 정수기, 가습기, MP3, 러닝머신 등 운동기구까지 사람에게는 필수품이 됐습니다. 옛날에는 왕도 제철이 아니면 먹을 수 없었던 신선한 과일을 이제는 사지를 먹고 사는 저희들입니다. 옛날로 돌아간다면 지금의 생활이 왕들도 부러워할 만큼 호사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던 왕이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을 본다면 얼마나 부러워하겠습니까? 이처럼 대다수의 사람들이 넉넉하고 편리한 생활 속에 살고 있지만 과연 궁색했던 옛날 사람 비교해서 더 행복할까요? 안타깝게도 현대인의 삶은 메마르고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삶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감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세에 감사치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가진 것은 더 많이 가졌지만 감사하지 못합니다. 행복해지려면 감사에 눈을 떠야 합니다. 많이 가졌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만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을 이 시간에 깨닫는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은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감사의 크기에 비례됩니다. 여러분이 많이 감사하면 많이 행복하고 여러분이 적게 감사하면 적게 행복한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감사가 바로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인 걸 믿는 분은 아멘하십니다. 1차원적인 수준의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감사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감사하는 사람, 만족감과 감사를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걸어다니는 사람은 병원에 누우는 사람을 보면서 감사하고, 차 있는 사람은 차 없고 걸어다니는 사람을 보고 감사하며, 고급차를 타는 사람은 보다 못한 차를 타는 사람을 보고 감사하고, 상대적으로 본인이 더 누리고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2차원적인 수준의 사람보다 좀 더 나은 감사하는 사람도 또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께 베푼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과 전혀 비교 의식 없이 다만 내 일생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준 사랑과 은혜와 돌봐주심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시련과 역경이 다가오면 하나님을 불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잘해줬으니까 감사하는 것. 환경과 형편과 처지가 좋을 때는 감사를 하지만 그 환경이 나빠질 때는 불평할 가능성이 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더 높은 단계의 감사, 즉 4차원적인 감사는 어떤 것일까요? 그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단계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감사, 조건부의 감사가 아니라 조건을 뛰어넘는 감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인간적으로 볼 때는 받은 것이 없고 오히려 어려운 일들이 계속되고 심지어 모든 것을 잃었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그런 감사. 영국에 구두를 만들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구두를 만들면서도 매일 순간마다 헬라어를 공부하고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라틴어를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생활도 열심히 했습니다. 자기 인생을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두 눈이 성성함을 감사했고 두 손이 성성함을 감사했고 두 팔이 그 성성함을 감사했고 목숨을 갖고 있는 걸 감사했습니다. 왜? 훗날 이 소년은 선교사가 되어서 인도로 떠나는데 그가 바로 현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케리입니다. 오늘날 선교사의 선구자는 바로 윌리엄 케리예요. 선교는 이름조차 생소한 그 시절에 윌리엄 케리는 선교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나는 기대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반드시 위대한 일을 하리라. 그는 인도에서 인도를 공부하고 영어 사전을 편찬했습니다. 인도에 가면은 영어를 인도말로 해설한 사전이 있는데 그게 제일 먼저 누가 만드느냐? 윌리엄 케리가 그러나서 그 사전을 가지고 그는 노력 끝에 8년을 걸려가지고 영어 성경을 인도 성경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성경을 출판하기 위해서 인쇄기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기술자들을 불러모는 작업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케리가 지방 순회를 하고 돌아오는 그 순간에 그 인쇄소에 불이 나가지고 원고가 다 타버리고 기계가 다 타버렸습니다. 8년에 걸려서 번역했던 성경이 다 타버린 거예요, 원고가. 그는 큰 좌절과 절망에 물비듯이 왔지만 케리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잿더미 위에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번역이 부족한 것 아셨기 때문에 완전하게 다 번역할 때까지 다시 하도록 기회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후에 용기를 내서 번역한 것이 벵갈어로 인도어로 먼저 시작을 해서 바로 이 인도에는 여러 가지 방언이 있습니다. 30여 개의 방언이 있는데 그 30여 개의 방언으로 1801년 벵갈어 성경 시작해서 24정 30여 정을 방언으로 성경을 다 번역을 출판했습니다. 윌리엄 케리의 감사처럼 문제 앞에 굴복하지 않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문제 자체를 감사의 조건으로 삼는 것이 4차원의 감사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전을 지면서 이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절 보고 힘들지요. 5년의 세월이 걸렸군요. 어떤 분은 날 심파타에서 나를 애석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애석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비웃으면서 김 목사가 큰소리에 빵빵 치더니 5년이 돼도 짓지를 못하고 있는 거나 늙은이가 고만 끼꺼내고 돌아가지. 저는 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힘들어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애초에 질러가던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성전을 짓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모든 성전은 현대에 맞춰서 조명시설, 음향시설, 그리고 비디오 시스템 그런 걸 신경을 썼지만 하나님의 중심에게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듣는 것인가 거기에 중점을 두셨습니다. 5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1년이 돼도 깨닫지 못했고 2년이 지나면서도 왜 늦어진지 깨닫지 못했고 3년이 지나면서도 왜 늦어진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4년이 지나도 못 깨달았으면 5년째 들어가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저 성전을 열고 완성되지 않은 교회에 카펫을 깔아놓고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발견한 것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내 만민은 찬양하는 집이라. 내 집은 말씀에 선포하는 집이라.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식당도 하지 말아라. 사무실도 세우지 말아라. 이곳에는 찬양대회도 하지 말아라. 찬양은 드리는 것이지 대회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 음악을 가지고 들어오지 말아라. 그러니까 조명이 필요 없다. 그냥 밝은 빛만 비치는 전기빛이면 됐다. 저는 감사했습니다. 5년의 세월에 늦어짐이 없었더라면 저는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와 똑같이 세상적으로 탈락했을 것입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를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별거리를 다 들어도 그게 나한테 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뜻이 있었고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감사했어요. 앞으로는 교회를 지면은 절대 그전같이 생각하지 아니라 이렇게 지리라. 이런 감사를 하는 이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이고 감사의 조건을 찾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수준은 어디 머물러 있습니까? 감사의 수준을 높일 때 믿음의 수준도 높아지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니, 기도해서 아직 받지도 못했는데 받은 줄 믿어라? 받았으니까 감사합니다 아닙니까? 감사했다는 말은 이미 믿음을 가졌던 뜻이에요. 할렐루야. 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백을 합니다. 비록 무가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질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그 구원을 인하여 감사하리라. 그는 무화과 열매가 없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 열매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 양이 없고 양간에 소가 없는 자신의 생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양식조차 없다는 것은 절망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풍족한 추수를 기대했는데 수확은 고사하고 설상가상으로 홍수와 태풍으로 소와 양까지 다 떠내려가 버렸습니다. 양과 소가 없는 것은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헌금 드릴 돈도 한 푼도 없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전쟁의 위험, 의식주의 궁핍, 그리고 예배의 위기, 전쟁이 나서 교회가 다 흐려진 데 어디서 예배를 드립니까? 정치적인 위기, 나라가 망하게 됐습니다. 종교적으로 어느 곳 하나 희망해 보지 않은 절망 분위기입니다. 하박국은 주저앉아 통곡하고 땅을 찍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섭섭한 마음과 불평, 원망, 의심을 다 내어줬고 감사의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끔찍한 상황에서 눈물겨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기와 과일은 고사하고 밥을 지어 먹을 쌀도 바닥에 났습니다. 채소도 다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박국은 이렇게 감사를 합니다. 무엇 가지고 감사합니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심지어 자신의 생명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목숨을 대해 감사하겠다는 바로 그의 고백은, 그 목숨까지 내놓고 감사하겠다는 그 감사,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박국 이런 감사의 이유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 즉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했습니다. 우리 가진 것 다 없어집니다. 여러분, 내 목숨을 없어집니까? 내 목숨은 없어진 게 아닙니다. 부자도 잘 사는 사람도 유명인사도 다 목숨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목숨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지켜준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구원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리. 할렐루야. 그는 보배신 하나님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비록 나는 아무것도 소화하지 못했던,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겁고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한없이 기쁘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다. 비록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모신 사람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평생에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절대로 불평한 것은 금지입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영원히 사라지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비록 나의 모든 것 사라진다 해도 하나님은 나의 감사의 노래가 되시고 감사의 제목이 된다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진정한 감사는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감사하는 게, 그게 바로 고차원의 감사입니다. 없을수록 더 감사하는 신앙, 구원의 하나님께 더 감사하는 신앙, 이것이 바로 하박국의 감사입니다. 왜? 내가 가진 게 많으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나오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결국 내 영혼이 멸망이 갈 텐데 내가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됐고 찾게 됐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게 됐고 내 영혼의 구원을 유지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감사해야죠. 우리는 있어서 감사. 왜? 그것을 논을 수 있는 감사. 없으면 하나님을 찾게 돼서 감사. 여러분, 많은 사람이 다윗 왕에 대해서 말합니다. 아,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였다.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 왜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했습니까? 그는 일생에 보면 불평 한마디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가 감사야. 시편을 보면 전부가 감사 찬양이죠. 그게 다윗이 거의 다 짓고요, 시가. 그러면 아, 다윗은 말이야 일개 목덩이 하루아침에 왕을 만들어줬으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지. 기름 부어서 왕을 삼아줬으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 삶의 행복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듯이 이새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은 여러 형제들 중에서 막내를 태어나가지고 맨날 형들에게 심부름꾼이었어요. 심부름꾼. 여러분, 막내를 태어나서 심부름하는 거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저는 우리 아이들 중에 꼭 큰 애들이에요. 쥐가 가도 되는데 꼭 짐이 되는 거예요. 야, 물 떠와. 야, 뭐. 그럼 내가 네가 할 건 네가 하지 왜 자꾸 네 동생 시키냐? 그러면 막내가 그러지. 아빠 말이 맞아. You're right. Sure, you're right. What's your right? 그리고 불평을 한다고요. 그럼 내가 너는 시키면 하면 됐지 뭘 또 불평이냐? 나는 왜 막내야? 그런다고요. 내가 알아. 네가 막내가 내가 하나님 막내를 하니까 막내가 됐지. 다윗은 근데 불평 안 했어요. 그는 아버지가 점심밥을 갖다 형들에게 두려면 줬고 그는 양을 치려면 쳤고 양을 치려면 지켜서 형들은 다 열심히 치고 할 때 그는 이리떼가 나오고 곰이 나오고 사자가 나오고 범인한테 가서 양을 지켰어. 사무엘 선제가 찾아오기 전까지는 그는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제가 기름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 왕에 피택되는 순간 그의 인생은 역전됐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온전히 왕에 오르기까지 10년은 세월 동안 가시밭을 걸었습니다. 그는 질투심에 사로잡힌 바로 사울왕에게 쫓김을 받았는데 10년 동안입니다. 적게. 자기 땅에 바람마디 들일 수 없는 위치에 대해서 추적을 당하면서 결국에는 외국 나라에 원수의 나라에 미친 사람 행사가면서 피난살이하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을 만나자 실성한 사람같이 미친 사람 흉내를 내고 왕이 된 후에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꾀해가지고 오랫동안 아들에게 쫓겨나서 피난생활을 했습니다. 이런 극심한 역경과 고난 속에 다윗은 자신을 다스리며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았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알람 동굴 속에 숨어 지낼 때에 지은 시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시편 136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쫓겨나서 집에 거하지 못하고 동굴 속에 살면서도 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는 하나님을 올바로 봤습니다. 자기 환광을 상황을 보고 위치를 보고 환경을 따라 하나님을 평가한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평가했습니다.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아직도 대적에게 추적을 당하면서도 그 대적에게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시편 136편 24절입니다. 또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성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다. 감사, 감사, 감사. 105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시편 59편 57편 9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열방 중에 주를 찬송하리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단어는 어떤 단어를 쓰고 있습니까? 감사합니까? 불평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최고의 칭찬을 들었던 다윗, 이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항상 자기 마음의 자세였습니다. 다윗은 어떤 최악의 상황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을 높였고 자기를 낮춰 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는 찬양을 했던